민수기 14장 11절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전 단락에서 백성들이 온 회중이 그들을 갈렙과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그렇겠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소동을 일으키는 백성들을 진압시키면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 떠났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 그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일단락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단순히 불순종한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반역한다, 나에게 반역한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멸시한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많은 이적, miracle 이런 것, sign and wonder 이런 말이죠.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서 멸하게 하고 더 크고 강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나를 멸시했다.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기사와 이적의 의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출애굽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그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과 바위에서 물이 나고 그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 애굽에서 먹지 못했다, 못한다는 불평을 할 때도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음식과 물, 그 다음에 환경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적절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적을 보고 좋아하고 그 미러클, 아 그래 하나님이 베푸셨구나, 그것만 보고 계속해서 또 다른 이적을 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적이 상징하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능력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적, 기적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능력과 구원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은 기적은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적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외면해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적이 베풀어질 때만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아,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좀 다르겠지. 신약 시대는 좀 다르겠지. 지금 이 시대도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 이 여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벳세다 너 그 고라신하고 벳세다 이 유대 이 이스라엘에 속한 이 도시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권능을 이방 족속들에게 두로와 시돈에게 만약에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가버나움 백성도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이죠. 음부에까지 나자리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차라리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런 권능을 보고도 실제로 보고도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권능과 권능의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기적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라. 믿음은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 이 지금 이 민수기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 그렇게 이적을 하나님께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11절이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나를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를 멸시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멸시했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참 아이러니컬한 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친히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해서 걸음걸음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이런 권능, 이적 이런 것을 베풀어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때처럼 베풀어주지 않으시는 기적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기적을 바로 인식하고 기적을 바로 베풀어 주신 그 이유라는 것이죠. 지금을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이 없 이렇게 성문 이렇게 문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지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지금도 베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도 기적의 의미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베풀으신 기적도 그 기적 자체가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고 여기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믿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나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도마한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도마는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자기 손으로 터치해봐야 안 믿겠다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회개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자기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수많은 기적을 이적을 행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더 강한 나라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게 그러한 족속을 그런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 반응은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탄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탄원, 이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은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광야에서 죽였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렇게 또 권능을 두고도 말합니다. 17절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18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근거로 해서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명성과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자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 사리사욕,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사적인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이 세워지고 이런 것이 높여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자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취하고 있는 중보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한테만 적용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을 화해시킵니다.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한 역할을 이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스스로 의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셨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여기서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들의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하신 그 희생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 그 희생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가 나가게 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죄로 인한 그 죄를 허물어뜨리고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신 중보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성숙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 쭉 보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었을 때, 신광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광야 여행이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애굽의 생선과 마늘 등이 먹고 싶었을 때, 그리고 지금 가난한 땅에 정복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지금 거인 족속들이 있고 자기네들 메뚜기 같다고 할 때,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체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나가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결국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에 의뢰하여 죄 사함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지금까지 사해 오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사한다는 말을 보면요 이제 지금까지 사해 왔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 have a pardon, I have a forgiven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도 용서해 오셨지만 지금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오셨던 것이죠. 사실 모세가 이렇게 중보의 기도, 탄원에 섞인 이런 기도를 드려서 여기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용서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그의 뜻이 변화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 작정하심, 예정하심,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전도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주께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산다고 하셨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사해 오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기도를 받으셔서 통해서 그의 기도가 그가 그런 중보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오신 것이 아니야.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생각하면 그 회개가 우리에게 또 다른 공로가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외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중보의 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약속, 언약을 체결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백성들 나를 멸시하고 이 백성들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와 긍휼과 죄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의로운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공의롭게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가 짓고 있는 어떤 잘못한 그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의에 대한 면제를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18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믿지 않는 자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도 공의와 은혜가 다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은 멸망받아야 마땅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리졸트는 우리가 다 멸망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가 다 멸망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공의를 공의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공의대로 죽어야 될, 멸망받아야 될 자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사하신다고 합니다.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강구했을 때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사해왔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I have a pardon, I have a forgiven, 계속해서 용서해왔다는 것이죠. 지금 갑자기 내가 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하겠다, 이렇게 스판테니어스게 갑자기 내가 결정하게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한결같이 그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21절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또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형벌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형벌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나 진정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앞에 있던 그 사람들과는 상반된 갈렙의 반응은 어땠냐 하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히브리어로 온전이란 말은 말레란 말인데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시킬 정도로 넉넉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온전히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돌팔매질로 돌을 던지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수백만 사람들이 아우성쳐도 갈렙,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 따랐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쫓는다는 것,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것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이것이 정말 믿음이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다 믿음이 나름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이라는 건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을 합니다. 갈렙, 여호수아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 대명사로 여기서 보여지고, 이때 대표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르는 순종을 말하고 있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 자손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순종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됩니다. 갈렙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용서받은 그 백성들은 결국 용서는 받지만 그들은 결국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정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의 용서가 오늘 신약성경에 나오는 용서하고 좀 다릅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모세의 기도를 듣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죄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함을 받았는데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사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바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었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자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그의 중보사역으로 인한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용서함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죄의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용서함을 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던 진노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정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를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복되도다.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한다는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 진정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구원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누누이 말씀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을 맛본 자, 가진 자는 우리가 사망,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